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떤 사람의 무능 혹은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명을 새로 했더니요, 제 이마가 더 빛이 난다고, 그래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뭘 발라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뭘 바르고 왔어요. 괜찮아요? 뭘 발라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전주 오기 전에는 머리카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당황할 정도로. 여기에 제 그 흉터 하나 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원래 이게 머리카락 안에 있었는데요, 이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대머리는 대책이 없대요. 더 많이 빠지지 않기만 기대하면서. 근데 저는 또 나는 엘리사의 영적인 맥을 잇고 있다, 혹은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다는 설도 있어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닮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데 그런 소원이 있는데, 여하튼 인생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상당히 많아요. 뭐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있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마치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 어렵고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거 구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인생이 고단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연약한 거거든요.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감당하기 불가능한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본래는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다스리고 그거를 정복하고 잘 가꾸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자라나야 될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사람에게 딸려있는 그 모든 창조세계가 다 타락해서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모든 방향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요. 이 타락한 세상에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고통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쉬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생태 사역팀에서 지난 5월은 초록밥상의 달이었고 초록밥상의 달 이어가지고 한 달 내내 우리가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왜 5월 달에는 풀만 먹어야 하나요? 나는 초록밥상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초록밥상.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뭔가 이 타락한 세상, 이 어그러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6월은 가치 소비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사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데 그 소비 생활에 배어 있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는 치약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양치하면 치아 미백 효과가 좋다. 그리고 화장품에도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화장품 바르고 혹은 그 화장품을 지울 때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홍보했던 그런 제품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을 치약에 넣고 화장품에 넣고 하면 그거를 이제 씻어내면 그게 다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정화시설이 있거든요. 그 정화시설에서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 그게 다 물로 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그게 잡아먹으니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의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 치약이나 뭐 그런 것에 이 화장품 같은데 미세 플라스틱 넣지 못하도록. 우리 로마서 5장 13절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화면에 떠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전에는 플라스틱 사용했어요. 율법이 딱 법이 딱 생기니까 이제 그 불법 그래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환경을 많이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키게 됐느냐? 치약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우리가 세탁할 때 빠져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순면 이런 거 아닌 바에는 다 폴리에스터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폴리에스터 그게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세탁기에다가 예전에는 손빨래 하니까 뭐 힘이 들면 조금 하다가 마는데 세탁기는 시간 정해놓으면 막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거의 매일 옷을 빨거든요. 옷을 뭐 일주일, 한 달 입는 분이 누가 있나요? 거의 매일 빠는 거죠. 거의 매일 빠다 보니까 그 세탁기를 통해가지고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 미세 플라스틱이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이게요. 감당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래를 자주 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 빨래를 자주 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을 사실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들어오면 궁금한 냄새가 나고 좀 이상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백이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봤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옷이 흰데 흰옷이 얼마나 때를 잘 타요. 원래 우리나라가 흰옷을 입었던 이유는 염색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흰옷. 그런데 그 흰옷이 금방 때를 타니까 다 옷이 시커매져 있는 거죠. 백이민족인데 흰옷을 진짜로 입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는. 왜냐하면 빨래도 잘 못하고 그 시절에. 그런데 우리는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정신없이 나오고 있다. 이거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 버려지는 그물 또 무슨 이 스티로폼 부표 이런 거 무서운 일이라고. 육지에서 버리는 플라스틱 그거 별거 아니라고. 시스 브러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펼쳐지는 뭐 일에 감추어진 음모 뭐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다큐멘터리 한번 찾아서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타락한 세상이 어그러지고 무너져 내리는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예술, 교육, 의료, 문화 뭐 이런 모든 영역에 죄로 물들어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죄로 물들어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럴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비관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선지자적 낙관주의를 배워야 합니다. 선지자적 낙관주의, 선지자적 낙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은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뭐 아모스든 호세아든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듣는 저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하는 일종의 그 청중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은 다 비관적이에요. 그런데요 비관주의로 끝나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거야. 네가 안 들어도, 네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뭐 별로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는 것에 대한 어떤 비관주의적인 관점이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이요 거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거는 해도 안 될 거지만 계속하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선지자적 낙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환경을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이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그냥 의미 없는 발버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보통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낙관주의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또 한 가지 로마서가 강조하는 사람의 연약함 중에 우리가 엊그제 로마서 7장 묵상했을 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해요. 그런데요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한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하면서 보니까 자꾸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는 좀 이게 올바른 게 아니구나. 이거 참 죄구나. 이거 허물이 많은 거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거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에는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또 그거는 아닌 거구나. 그래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 나는 왜 이렇게 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요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강하고 자기는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는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가 하는 것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로 더 멀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이를테면 로마서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은 율법, 할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냐 이런 것을 자꾸 과시하고 싶어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자꾸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거 부패한 본성이 작용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큰 소리치고 이거 그거다 일종의 일종의 자기 과시욕인 거죠. 그거 부패한 본성, 더러운 본성, 죄악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일수록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능력과 강함을 자꾸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연약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랑거리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것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제 머리 한때는 장발이었던 적도 있어요. 얼마나 멋있었다고요? 사진 보여드릴 걸 그랬네. 뭐 영원하지 않아요. 제 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든지 그게 여러분의 뭐 지혜와 지식과 학벌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영원한 것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이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영원한 것이지 세상에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무엇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솔직하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뭐 별로 그거 가지고 애써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나고 예쁜 사람이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멋지고 훌륭한 인생이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할지라도 아무리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어제 묵상했던 8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은 연약하지 않아요. 율법은 거룩해요. 아주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는 연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거룩한과 선한 삶을 말씀하셔도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무능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하신 거죠. 주님은 예수님은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또 십자가 짊어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자기 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등에 업어주시는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허물이 많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 연약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허물이 있고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거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은 말씀은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익숙함이 묵상을 방해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익숙함이 묵상을 방해합니다. 익숙함. 익숙하다는 거는요.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하고 자기 마음에 딱 뇌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묵상의 한계, 우리 기도의 한계를 정해버려요. 익숙한 말씀일수록 낯설게 읽어야 돼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거 좋고요. 로마서는 한 단어 한 단어에 강세를 두면서 읽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26절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읽는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을 때 변화를 주면서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익숙함이 묵상을 방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26절 27절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무슨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고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이런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려워요. 응답이 되어도 유익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정욕으로 구하십니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이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나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이 간구하시는데 성도를 위하여 이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응답이 되면 뭐하러 단식을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되면 기도 끝! 그런데 진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쉽게 응답이 안 되니까 걱정하면서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밥도 안 넘어가서 금식하며 기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왜 그것이 쉬 응답이 안 되어가지고 26절에 성령이 탄식하시면서까지 간구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하라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나 때문이구나. 예. 성령님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데요. 응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돼요.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나님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도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쓸데없는 욕심에 매여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요 세상이 다 이렇게 어그러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돼서 성령님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 듣고 딱 문을 나가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주음 기도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오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쉽지 않아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어려운 거죠. 사람이요, 어려워요. 우리가 결심해도 쉽지 않고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악은 너무 거대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약한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돼요. 이게 뭐가 얽히는 것이 많아요.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거죠. 쉽지 않아요. 연약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요. 기도를 포기하시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읽었을 때 민수기 20장의 므리바 사건 기억하십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주라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요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이 반역한 너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아주 그 본능적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 그래가지고 모세가 분노하고 지팡이 두 번 치고 여튼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모세와 아론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다. 모세는 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하여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인간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들은 기억은 나시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설교를 듣고도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또 저는 잊어먹은 성도에게 계속 깨우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연사 힘차게 외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약함을 벗어버릴 수 없어서 연약함을 짊어지고 신음하며 탄식한다 손 치더라도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이게 막 여튼 끌려가기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강제로 어떻게 하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가끔씩 보면 불량 청소년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부모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부모가 볼 때는 불을 보듯이 명확해요. 그런데 이 불량 청소년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 마당에 이 청소년들이 와서 놀 때가 있는데요. 착한 애들도 있고 고약한 녀석들도 있어요. 거기서 막 담배를 피우는데 하여튼 담배 피우는 것까지 봐줄 수 있어요. 뭐 청소년 담배 피우는 애들 많으니까. 그런데 꽁초는 버리자.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놈들이 꽁초를 안 버려요. 그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꽁초 가지고 불장난을 해가지고 그 디모데 그 앞에 보면 인조잔디를 태워 먹어요. 이건 아주 의도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박준목 목사님한테 CCTV 돌려서 어떤 녀석인지 찾아라 그랬더니요. 목사님 찾으면 어쩌실 건데요. 경찰에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아예 보지를 말자고. 그 녀석 다시 와서 놀 거 아니냐. 다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를테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불순종이고 나는 이게 잘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단장.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더니 우리나라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렸는데 배를 짜는 분들이 배를 짜 날씨를 수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배를 짜는데 그냥 막 배가 막 배틀로 들어가요. 배틀로. 인도가 아니고 태국이었어요. 태국 막 배틀로 들어가는데 그 배가 막 짜져 나오는 걸 보니까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수실 날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무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엮어서 짜는데 나중에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에 무늬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개인이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개인이 그렇게 배 짜는 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색깔이 보이지 않아요. 무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고군분투할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 연약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몸부림일 것처럼 보여요. 의미 없는 몸부림. 그래서 이 타락한 생태 환경 속에서 뭐 쓰레기 하나 줄이고 잔반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에서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플라스틱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비닐봉지 하나 안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나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나는 뭔가 주님을 기쁘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설교 준비도 좀 열심히 하고 하여튼 예배도 안 틀려보려고 여기에 막 다 적어오거든요 제가. 그런데 오늘도 틀렸잖아요. 아까 뭐 할 때였죠? 아까 예배 순서 인도할 때 하나 틀렸는데 아까 성경 읽어야 되는 자리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다 써가지고 되는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소망을 선포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있고 오늘 어려움이 있고 오늘 눈물이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다고요.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온 세상의 모든 탄식함에 고통하던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당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지만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는 이를테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을 표현대로 하자면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 7장을 요점 정리한 거라고 로마 7장을 한 구절로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7장 사도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마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바울이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안에 뭔가 이게 대적하는 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탄식하는 거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이런 탄식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거룩함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 안에 패배감도 더 커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요, 이런 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정말 내가 주님을 난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의 더러움과 나를 구별해야지. 이렇게 하면 탄식이 돼요. 탄식.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그런 탄식하는 사람을 속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양자 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를테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화면에 뜰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낮은 몸이에요. 한계가 뚜렷해요. 낮은 몸 한계가 뚜렷하고 늘 번민하고 갈등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는 늘 패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자 영원한 구원에 새늘과 새 땅의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에 참여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요 어려운 일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몸이 아픕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고도 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안에 어떤 본질적인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결국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져요.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금방 눈앞에서 펼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묵상할 때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노아든 무슨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이루실 거다. 약속을 붙잡고 죽었어요. 평생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 그 어떤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차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아서 가나안 땅 차지한 거 그 우리 성경에서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29절과 30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는데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거는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몸의 속량, 우리 어떤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를 그날은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언적 과거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요. 예언적 과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인 거예요. 맞먹을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형님, 예수님 가서 형님 이렇게 하면 조금 조폭 분위기 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물론 예수님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우리가 영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님, 맏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 물론 그 번호를 어떻게 매기는지 우리가 몇 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실 거다. 그런데 그 영광을 주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고 연약함을 다 뿌리 뽑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예수 믿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감사 안으시면서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 짐을 우리 자신을 짊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의지함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